주님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리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님의 말씀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인사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요. 작년보다는 좀 편해진 것 같습니다. 2년 살았다고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예, 뭐 우리가 같이 인사를 나누었듯이 오늘은 구세주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 대축일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모시고 입장해서 구유에 모신 예수님의 형상은 다른 아닌 우리 인간의 아기의 모습이죠. 어른의 형상을 모시고 나온 게 아닙니다. 사순시기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모시고 나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구세주는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마리아의 잉태와 출산이죠. 그리고 오늘 밤미사의 복음 말씀도 세상에 인간의 아기로서 오신 구세주의 모습을 그대로 전하고 있죠.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라고 합니다. 분명 그렇게 아기가 되어 세상에 온 구세주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좁게는 우리 인간이 속해 있는 이 포유류라는 그 범위 안에서 가장 나약한 아기가 바로 인간의 아기라고 하죠. 부모의 손이 가장 오랜 동안 가는 새끼가 바로 인간의 아기입니다. 가장 손이 많이 가고 가장 오랫동안 손이 가는 아기가 바로 인간의 아기.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구세주가 아기로 있는 동안은 인간의 아기와 어쨌든 똑같아야 했을 겁니다. 자신에게 물리적인 위기가 왔다고 해서 갑자기 그 아기가 성인처럼 벌떡 일어나서 스스로 대항하는 것도 이상하고 아니면 그 아기가 성인과 같은 지성으로 기적을 일으켜서 그 어려움을 벗어나는 것도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신약성서의 외경 가운데서 그런 아기 예수님의 모습, 막 아기인데도 기적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 정경에 포함되지 못했던 그런 책들도 있죠. 그래서 온전한 아기가 되어서 그 모든 수만 가지 어려움을 누군가에게 온전히 맡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은 곧장 구세주에게 일어났죠. 뭡니까? 바로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헤로데 대왕은 구세주 왕이 세상에 왔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 왕이라는 아기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베들레헴 근방에 두 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를 죽이라고 했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꿈에 구세주의 부모는 그 위엄을 전해 듣고 그곳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부모가 구세주 아기의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구세주가 인간에게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맡긴 듯합니다. 창조주가 자신의 피조물에게 자신을 맡기고 있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죠. 구세주 아기는 그 환난 속에서 살아남고 나머지 그 근방의 아기들은 모두 죽었어야 했습니다. 아기들의 피로써 구세주를 지킵니다. 그래서 구세주는 피를 먹고 자랐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인간에게 목숨을 맡기고 인간은 자신들을 바쳐서 구세주를 지켰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피를 그냥 공짜로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죠.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에 대한 값을 또한 치렀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가 그 아기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고통이 언제든 가질 수 있는 이 현실의 부조리함이라는 것도 십자가는 오롯이 안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 예수님이 이제 뭐 커서요 자신을 위해서 희생된 아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 자기가 태어나고 사방의 아이들이 거의 학살을 당했는데 그 이야기를 안 들을 수는 없었겠죠.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나중에 전해 듣고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게 고통스럽지는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통을 온전히 자신의 고통으로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이셨을 겁니다. 그 고통의 부조리도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기가 되어서 오신 구세주는 자신의 이 물리적인 생명을 인간에게 오롯하게 맡겼다라고 하면 맞겠습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당신을 맡기는 가난을 보여주신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맞으면서도 또 동시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조물은 그 온전히 맡김, 온전한 자기 비움의 도구가 되고 있을 뿐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자 아드님이 성부 아버지에게 자신을 온전하게 내어드린 사건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인간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느님 아버지께서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온전한 내어 맡김의 모습은 이 오늘 성탄 때 아기의 모습으로 첫 번째로 한번 확인이 됩니다. 성자가 온전하게 아버지에게 자신을 맡기는 모습, 저는 온전한 인간이 되겠습니다라는 모습이 그냥 아기의 모습으로 보이죠. 또 두 번째는 공생활 전에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다시금 확인이 되죠. 이때 세례는 지금의 세례랑 좀 다릅니다. 그때 세례는 그 어떤 공동체 교회 안으로 들어온 입문성사라기보다는 자기의 죄를 씻는 정화의 예식, 속죄 예식이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죄 많은 인간이니 이 물로 씻김을 받고 다시 태어나라 라는 건데 그 정화의 예식, 속죄 예식을 예수님이 아버지의 명으로 받은 것이죠. 너는 네가 불완전한 인간임을 이렇게 고백해라. 신학적으로 조금 안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다시금 온전한 인간임을 아버지 하느님 앞에서 고백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순환을 받아들이시고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이 되죠. 그 십자가는 그 모든 내어 맡김의 종결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세주 예수님의 이러한 아기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겠습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이렇게 당신을 온전하게 맡겼죠. 그래서 창조주가 창조주에게, 하느님이 하느님에게, 그리고 성자 아드님이 성부 아버지에게 당신 자신을 온전히 맡겼습니다. 인간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하느님에게 나 자신을 이만큼, 예수님만큼 온전하게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모든 힘을, 나의 모든 인간적인 힘을 빼고 하느님에게 온전히 나를 맡길 수가 있는가? 이 정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건, 또 특별히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 속에서의 우리들의 태도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죠. 고통 속에서 나는 나를 하느님께 온전히 맡기고 있는가? 아니면 그 고통에 인간적으로 저항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느님이 이럴 수가 없다며, 나에게 이러실 수가 없다며 하느님을 부정하지는 않는가라고요. 간혹 고통이 가져다 주는 이 현실의 부조리 앞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착한 사람을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는가, 또 아무런 죄도 없는 아이를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는가 등의 이 부조리 앞에서 나는 그 부조리를 신앙 안에서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내어 맡김은 고통 앞에서 내 자신을 온전하게 하느님께 맡기는 태도라라고도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겟세마니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태도의 모범이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기억해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데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고통이 아닌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 속에서의 내 모습 안에서도 나는 나의 온전한 맡김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의 이 세속적인 기쁨, 그리고 이 세속적인 성공을 그냥 내가 잘나서 가지게 된 것이다 라고 여기는가? 그 기쁨을, 그 세속적인 성공을 온전히 나의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은 그 겸손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성공의 세속적인 부분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구세주가 이렇게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그날, 그 시간, 그 장소를,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아기가 되어 왔다라는 그 사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또 이 밤, 이 거룩한 밤을 마저 잘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세주의 탄생을 함께 우리 공동체가 자축해 보면서 이 거룩한 밤 마저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